이사야 39번 메시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생명의 회복을 가져오며 만민에 대한 기호와 열국에 대한 기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며 이방인들로 복종케 함.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사야 11장에 있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교통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4장에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네 항목이 있고 이 네 항목은 두 쌍으로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쌍은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이신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 쌍은 영광에 덮는 천막과 은혜에 보호하는 장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1장에도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네 항목이 있고 이 네 항목은 두 쌍을 이룹니다. 이 항목들 중 첫 번째 쌍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쌍은 만민에 대한 기호와 열국에 대한 기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전적으로 다가올 생명의 회복, 특히 돌이킨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장입니다. 이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이사야 11장에 있는 다가올 성취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회복의 원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싹과 가지는 생명에서 나오며 이 생명은 회복하는 능력, 깊게 하는 능력, 자라는 능력, 열매 맺는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마르고 죽은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싹은 이 생명 안에 있는 회복하는 능력의 강한 표징입니다. 가지는 이 생명이 깊게 하는 능력과 자라는 능력과 열매 맺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생명은 그 영을 가져오고 그 영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생명의 회복을 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선하고 깊이 있게 자라는 곳마다 그분의 풍성을 지닌 그 영이 있고 의와 공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행정이 있으며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만민에 대한 기호와 열국에 대한 기치.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만민에 대한 기호와 열국에 대한 기치가 되실 것입니다. 기호와 기치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를 합당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11장은 회복과 부흥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볼 때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누가 이것을 수행하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과 묘사와 가르침으로 가득한 기호를 세울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확신시키고 정죄하며 사로잡습니다. 이 기호는 자석이 됩니다. 그것은 매우 자력이 강합니다. 회복의 때에는 또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기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1장에서는 먼저 기호가 언급되고 그 다음 기치가 언급됩니다. 기호는 주로 명시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기치는 주로 불러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기치는 소집된 백성의 중심이 되는 목표물로 배치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크게 자라실 때 결국 우리는 기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장성한 그리스도는 묘사하고 명시하고 설명하기 위한 기호가 되십니다. 기호이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부흥과 회복에 관해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기호는 커다란 자석, 커다란 인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자력이 강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커다란 자석은 사람들을 끌고 유인하며 부르고 모으고 모이게 하는 기치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도록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중심 목표가 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돌이킴과 굴복된 자들의 복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은 교회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닌 기호가 되는 싹과 기치가 되는 가지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의 인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왜 싹과 가지이신 그리스도와 기호와 기치이신 그리스도를 짝지어 놓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싹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마다 이 자라는 싹은 기호가 되며 이 기호는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묘사하고 설명하며 명시하고 몇몇 가르침까지 줍니다. 동일한 그리스도가 또한 자라서 기치가 되는 가지이십니다. 만민에 대한 기호. 그리스도는 만민에 대한 기호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를 추구하리니 그의 안식처가 영광이 되리라 고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는 1절에 있는 싹의 근원과 동일한 인간왕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 인간왕의 근원입니다. 서다라는 말은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것을 뜻합니다. 만민에 대한 기이신 그리스도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서 계십니다. 아마도 이 기호는 1절에 있는 싹의 확장일 것인데 이것은 소집하는 표시가 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10절의 기호에 대한 히브리 단어는 깃발 또는 신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기호이신 그리스도는 땅의 만민에게 소집하는 표시가 되십니다. 10절에 있는 만민에라는 말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열방이 그를 추구하리니 라는 말은 땅의 모든 열국이 그분께로 돌아와 기꺼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할 것임을 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식처가 영광이 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이 그리스도의 안식처가 될 것임을 뜻합니다. 신성한 영광은 그분의 침대요, 안락한 의자이며 안식처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영광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영광이 그분의 안식처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암시하는데 이는 그분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만민에 대한 기호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열국에 대한 기치. 그리스도는 또한 열국에 대한 기치이십니다. 기치는 아마도 1절에 있는 가지의 확장일 것인데 소집하는 능력의 영향을 가리킵니다. 높이 솟아있는 기치는 언제나 그것이 있는 장소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와 같은 기치는 열국에게 커다란 자석이 됩니다. 열국이라는 말은 땅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로 복종케 함. 만민에 대한 기호와 열국에 대한 기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로 복종케 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그분의 백성 중 남은 자들을 열국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회복하신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였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온 땅에 두루 분산되어 모든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에브라임이 유다를 시기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서쪽과 동쪽에서 열국을 노략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열국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였고 유다는 남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대적시하는 대신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쪽과 동쪽에서 열국을 노략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열국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이것은 복음 전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적대시한다면 서쪽과 동쪽에서 사람들을 노력하기 위해 함께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도 우리 손에 붙잡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해골을 멸하시고 큰 강 유브라데를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며 그것을 일곱 갈래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그분의 백성 중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 위한 대로가 아수르에서부터 있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바다는 홍해이고 애굽의 해고는 홍해의 만인 수에즈만입니다. 이 만이 파괴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의 거룩한 땅으로 걸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 강을 말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강 유브라데인데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넜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또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하여 언급됩니다. 오는 시대에 하나님은 뜨거운 바람의 열기로 유브라데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강이 일곱 갈래로 나뉘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 위한 대로가 아수르에서부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수르에서 거룩한 땅까지 대로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상황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땅과 애굽 사이의 교통을 방해하는 애굽의 해골을 없애실 것이며, 그 다음 하나님은 뜨거운 바람의 열기로 유브라데 강을 말려 일곱 갈래로 나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은 그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발을 적시지 않고 그곳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을 적시지 않고는 문자적으로 신을 신고라는 뜻입니다. 이 커다란 장애물이 마르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을 걸어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스로에서부터 거룩한 땅에 이르는 대로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는데 커다란 문제거리와 장애가 되는 세 가지 것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최근에 몇몇 형제들과 주의 회복의 방향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나의 느낌을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정세에 네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오늘날 유럽은 공동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셋째로,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많은 정치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넷째로, 러시아와 그 위성 국가들이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의 장래를 위해, 그들의 경제와 산업과 교육을 위해 어떤 단계들을 밟아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온 세계의 정세들이 복음 안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예비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분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열국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이끌어옴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이며 세계 정세는 복음을 위하여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복음의 전진을 위해 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조차도 세상이 변하고 있을 때 오셨습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는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 로마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불과 27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수반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20세기 동안에 복음은 언제나 이 땅에서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러시아로 간 형제들은 주님이 우리의 출판물을 받도록 러시아를 열게 하셨음을 간증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증거하는 많은 격려의 편지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흐뭇해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 정세에 대한 비단에서 우리의 방향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다섯 선지자와 교사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보내야 한다는 인도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커다란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다섯 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거룩한 땅에서 이방 세계로 가져갈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고려하는 중에 인도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여행에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이 이를 금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힘썼으나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왼쪽으로 아시아에 가는 것을 금하신 것과 예수의 영이 오른쪽에 비두니아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은 사도와 그 동역자들에게 똑바른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들은 앞쪽에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와서 그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그들을 부르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외국에 있는 로마 제국의 요새화된 전초기지였는데 그곳의 시민들은 수도인 로마의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요새였던 빌립보는 유럽에서의 복음 전파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전 유럽에 퍼졌고 결국 그리스도와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 세계의 정세와 우리의 현재의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저 상황을 보고 주의 회복에 관하여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 중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명 이상이 전시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학기부터 우리의 언어 과목을 영국 영어를 포함하여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바꿀 것입니다. 누가 만일 이 네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거의 온 유럽과 러시아에 걸쳐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러시아어를 배울 것을 격려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3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택한 자들에게 분배하시기 위한 신성한 3일성의 움직이심에 커다란 바퀴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합당한 생명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주의 회복을 위한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싹과 가지와 기호와 기치가 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생명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번식될 것이고 기호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명시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열국은 그분을 찾을 것이고 그분은 그들에게 기치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